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문학평론가 함동균 고려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광활한 지식 소유자 최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요, 사물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저의 시각을 넓히는 어떤 지적 탐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사물을 굉장히 다양하게 또 낯설게 보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좀 천천히 바라보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도 어찌나 이렇게 바쁘게 차들이 쌩쌩 옆으로 지나가던지.
막히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쌩쌩 달렸다고요?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새롭게 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새롭게 본다기보다 이제 정확하게 본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정확하게 보려면 어떤 사물, 그 대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견 같은 것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다양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거는 시간을 우리가 대상에 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문명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보면은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를 그냥 좀 이렇게 고독하게, 고독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인간 현상에 굉장히 중요한 깊이를 주는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갖지 못하게 만드는, 고독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게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 것도 사람이 내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정확하게 본다는 것도 의미가 되게 모호할 수 있잖아요. 뭐가 정확한 거야?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냥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으로 딱 정의 내려진 그게 아니고, 좀 다르게, 좀 새롭게, 좀 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이 책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시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하셨었는데, 좀 관련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이 사물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인들이 어떤 시를 쓸 때 굉장히 어떤 압축적 사물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 대한 비유를 쓰거든요. 그러면 시인이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저 사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다. 그건 시뿐만 아니라 미술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의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창의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이제 뭐 예술학교라든가 작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학과에서 수업을 할 때 쓰는 말 중에서 이런 거 쓰지 마라, 이런 문장 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상투적 표현 쓰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투적 표현이 일종의 선입견이에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그 굉장히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성어 의태어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 부가 보통 문장 쓰라고 하면 신의 물은 졸졸 흐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신의 물은 졸졸 흐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졸졸 흐르는 거 아니었나요?
예, 졸졸이라 졸졸 흐르지 않죠. 시냇물의 소리는 정확하게.
슉슉 흐르나?
예.
정확하다.
그리고 뭐 우리가 꽃이 활짝 폈다고 얘기하는데, 활짝 폈다는 게 상투적 표현인데, 활짝 핀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 사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또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 보고 나와서 칠판에서 별을 그려봐라를 두 학생 불러요. 그럼 별 그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삼각형 두 개 합친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지만 별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보면 별은 동그랗잖아요. 삼각형 두 개 합친 것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행룡을 막 하고 있고.
예. 그런 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투적인 생각이고, 그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시인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 하는 것은 새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투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보는 어떤 방법,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이 약간 정확한
발견이죠. 사실은 네. 발명이라기보다는.
예전에 그 유럽에서 이제 인상파가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상파가 그렇습니다. 나왔을 때 너무 낯설고 이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 전까지의 그 예술가들이 하지 못했던 작업, 실제로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잡아냈는데 정확히 본 거였으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신 거에 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다는 의미를 오늘 새롭게 완전하게 의미를 좀 파악하게 된 것 같네요. 아까 저희가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바빠서 사실은 사물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사물의 철학이라는 책을 쓰시려면 사실은 뭔가 영감을 받거나 자극을 받으려면 남들하고는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뭐 교수님만이 영감을 받는 공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뭐 혹은 방법이라든지 뭐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그런 뭐 특별한 공간에서 제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사물들은 여기 없고요. 제가 이런 데서 제일 영감을 받는 거는 예,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제일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무슨 뭐 메르스 같은 그런 병이 전염병이 이렇게 될 때 네. 사람들은 그걸 이제 표면적인 차원에서 뭐 또 뭐 사람들이 뭐 어떻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냥 더 한 차원 내려가면은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상식적 기반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따질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무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화 문명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사회 현상, 문화 현상, 어떤 정치적인 현상들을 조금 표면이 아니라 좀 바닥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좀 생각하는 그런 방식.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붙고 그러니까 제 이것은 이렇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문제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는 하나의 방법론을 좀 해보겠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식의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람과 만나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인간과 관계 맺는 차원으로 사물을 나는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최 사장님은 어떠세요? 관계 맺는 사물 혹시 있으세요?
특별하게 좀
관계 맺는 사물. 그렇죠. 네, 맺는 사물이 혹시.
특별히 관계 맺는 사물은 없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책 속 안에 있는 사물들은 교수님과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관계 맺는 것처럼 이렇게 만난 사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남다른 존재로 이런 사물들이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의미를 뒀나?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관계 맺는다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관계 맺는 하고 비슷하다라고 네.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관계 맺는 이제 방식에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여기서 관계 맺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물이 동등하게 만난다는 그런 차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속될 수도 있고 주체성을 발휘하기 좀 어려운 영역에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도 우리가 많고 이제 그렇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이 책에 보면 양산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양산 우리가 모두 쓰는 것 같지만 그냥 편리하게 우리가 도구로 그냥 사용하는 것 같지만 네. 양산 남자들이 쓰고 다니면 이상하게 바라보거든요. 그거는 양산이라고 하는 사물에 깃든 어떤 그 무의식 양산은 남자가 쓰는 게 아니라 여자가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우리가 종속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을 드는 것도 사실은 남자가 못 드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성을 거기에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린 겁니다.
교수님은 요즘에 그 날씨 더운데 양산 좀 그러면 쓰고 계신가요?
네, 저는 얼굴 타는 거 좋아합니다.
아, 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남성적 무의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재밌게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사물,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K-윌의 꽃이 핀다. 네, K-윌의 꽃이 핀다 들으셨습니다. 아, 사물의 철학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꽃이 핀다라는 이 제목 하나만 들어도 자꾸 뭔가를 생각하게 되게 만드네요. 그러면서 교수님의 강연이 더 궁금해지고 더 빨리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사물, 그 너머의 세계에 관련된 우리 교수님의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네. 그리고 도시의 문인 그 자동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에는. 문은 구조적으로 보면 벽의 일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이 되는 순간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움직이는 순간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은 그 응고되어 있는 사물이 아니라 사실은 열리는 순간에 존재하는 벽에서 문으로 바뀌는 시간적 사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적인 사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벽이 근데 문이 되려면 당연히 밀거나 열거나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밀거나 열거나 닫는 이 형식이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밀거나 여닫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고
네.
이것은 이미 뭐 20세기 초중반에 유럽 또 미국 이런 데서 이미 이제 자동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자동문은 원래 큰 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현관이라든가 또 무슨 그 편의점의 입구에서도 그 자동문이 열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문의 대세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동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이제 편리한데 20세기 그 중반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이제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그 문명 세계에 대한 굉장히 그 놀라운 직관 같은 것들을 보여준 이제 책 모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음에서 미국에 가서 자동문을 보면서 느낀 어떤 얘기를 아주 짧은 메모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모인데 이 사람이 글이 너무 어렵고 너무 짧게 얘기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해놓고 그냥 이게 좀 넘어간 점이 있어서 그 말을 좀 제가 좀 제 관점에서 좀 해석을 좀 해보게 되면
네.
그 사람이 그 자동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의 핵심은 경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 특별한 부연 설명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이 자동문이 인간의 경험을 상실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동문하고 어떻게 경험이 연결되는 것인지 그때 네. 얘기하는 경험도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근데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제가 이제 비평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어떤 사건과 일을 그냥 시간을 겪는다라고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과 어떤 사건을 겪는다고 해서 경험이 축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이 축적된다는 것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어떤 그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관찰, 통찰의 힘 같은 것들, 그리고 통찰의 힘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실천적인 지점들, 대응의 어떤 지점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변화할 때 그 경험의 의미가 있고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 얘기를 근데 왜 자동문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동문도 이제 문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문은 손으로 밀거나 열거나 닫습니다.
네.
근데, 문도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라고 하는 건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 도구죠. 어떤 하려고 하는 의도가 목적이 있고 그 맞게끔 쓸모에 맞는 도구를 만듭니다. 문이라고 하는 도구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것이 이제 문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라고 하는 그 목적만 실현시키면 문은 그 목적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문을 여닫을 때 보면은 그냥 열거나 닫는 것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떤 찌꺼기 행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형태로 항상 문을 열거나 닫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만약에 그 뭐 한 살짜리 갓난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네.
또 우리가 아주 신나는 어떤 파티장에 가게 될 때는 문을 아주 그냥 세게 경쾌하게 문을 엽니다. 배고픈 식당에 문을 여는 손은 괜히 다급할 수가 있고요. 또 교실에서 그 수업 시간에 늦은 학생은 문을 굉장히 살며시 열면서 안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열고 닫으면서 나가고 들어오고를 실현시키는 이 방법은 이 손의 이 뭐라고 할까 느낌, 이 감각은 전부 다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제 제가 이해하는 이 아도르노의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자동문이라고 하는 건 이런 손의 감각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열고 닫고 하는 이런 감각이 줄어들게 되면은 단순히 열고 닫는 어떤 손의 감각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조금 조심해서 열기도 하고 조심해서 닫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쾌하게 문을 열기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적인 것에 대해서 인간의 몸이 대응하고 반응하는 그 능력이 떨어진다. 그것을 상실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재해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보통 그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도덕의 관점을 얘기할 때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다 나쁘게 태어났다 이런 식의 성선설 성악서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이 인간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하게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뭐 착한 인간이나 착한 나쁜 인간이나 이런 것이 100% 있는 인간은 없고요.
네.
그렇게 인간을 규정하게 되면 일종의 DNA에 대한 규정처럼 돼서 인간은 변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저는 좀 그 얘기를 수정해서 인간은 나쁜 인간, 착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대응 능력을 기를 때 그거는 선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의 어떤 착오가 상당히 심각할 경우에는 나쁜 행동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쁜 인간, 착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이 있는 거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를 쓰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짐승에 비유합니다.
네.
사람의 반대편에 짐승이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런데 저는 오늘날 그 이 사람만도 못하다거나 혹은 사람과 상당히 다른 방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짐승이 아니라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 기계와 사람 사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계는 항상 똑같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똑같이 반응하는 것, 결국 자동문을 보면은 항상 그것은 뭐 사람이 많이 있을 때나 적게 있을 때나 이 안의 상황이 급하거나 어떠거나 똑같이 문에 서면은 그냥 열립니다. 우리 김애란 소설가가 그 자동문에 대한 어떤 그 편의점 풍경을 얘기하면서 자동문 앞에 서면 쿵 하고 열린다라는 얘기를 그 어떤 소설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누구나 앞에 있을 때 쿵하게 열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어떤 판단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을 좀 감소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쓴 얘기들이 결국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혹은 인문정신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때 그건 딴 것이 아니라 인간은 기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건 판단의 문제도 있고 도덕의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네. 아니 저는 사실 어떤 이 사물에 대한 정의나 사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이렇게 교수님이 뭐 딱 내려주신 책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자동문이라고 하면 아 자동문은 우리 그냥 아 편하게 문을 굉장히 편하게 만든 아 좋은 문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냥 좋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보면 우리의 사고도 아 이렇게 자동문처럼 이렇게 자동화되는 경향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네. 사물을 비유해서 네. 저희한테 좀 또 다른 사고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동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또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좀 축적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되는 경향보다는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생각하고 좀 다양하게 정확하게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최 소장님?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게 좀 그 왜 갑자기 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의아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현대 철학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이데거는 현대 철학에 있어도 너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존재와 존재자라는 걸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물이나 도구에 대해서 고민할 것들을 우리한테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으셨다라는 생각도 했고 참고도 하셨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인문학 분야 중에서 그냥 곁다리 중에 하나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 철학에서 사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메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평론을 하고 계신 거다라고 사실 볼 수 그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자동문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기계 문명의 발전은 계속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사실은 인간의 어떤 뭐 품성이나 인격이나 미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인문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보통 인간의 품성이라든가 미덕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문학 평론을 하면서 그 아까 좀 낯설고 어려운 스스케키 같은 것들에 대한 청탁을 많이 받는다는데 그게 이제 대체로 어떤 시들이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의 시들입니다. 그럼 그게 어렵다. 이걸 못 읽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막 화내시는 이제 그런 평론가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왜 그게 잘 안 읽히냐면은 그건 세대적인 감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이 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 이 문화나 문명의 어떤 그 광범위한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지점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켜야 될 고정의 품성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면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놨던 좀 그 성찰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인문학은 아마 그런 역할하고 관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 오늘 함동균 교수님을 초대해서 사물의 철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까 퀴즈 냈었잖아요.
아, 네네.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을 때 사용되는 기다란 봉입니다. 유명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이 사물을 오늘 함께하는 책 사물의 철학에서는 1인칭과 3인칭을 통합하는 눈이라고 했는데 이 사물은 무엇일까요?
네, 스마트폰으로 셀카 찍을 때 사용하는 기다란 봉이죠.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세종서적에서 나온 사물의 철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쭉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노래 듣고 다시 찾아올게요. 이문세의 당신이 필요할 때. 네,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함동균 교수님 초대해서 사물의 철학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는 사물에 깃든 우리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 사실 남성들의 대표적인 사물이지만 넥타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사실 넥타이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넥타이를 하면은 어색해서 그렇지 넥타이를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근데 왜 하지는 않으세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여성분들도 그 색조 화장 그거 막 모으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안 하잖아요. 아닌가?
아.
그거랑 비슷하게 남자들도 약간 넥타이 좀 좋아하긴 합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막 확 쓸모가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딱 하는 넥타이.
집에서 혼자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봤다 맸다 풀었다 맸다 풀었다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저희가 얘기할 때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막 쓰시던데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넥타이.
배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넥타이라고 하는 사물도 여기서 좀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저는 넥타이를 잘 못 맵니다. 그래서 넥타이 매는 매야 되는 그런 날이 있으면은 좀 당황합니다. 그때 넥타이는 생각보다 그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가면은 그 야영할 때 저 하라고 텐트에 그 매듭 묶는 것 같은 걸 배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매듭 묶는 것보다 넥타이가 훨씬 매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복잡하죠.
예.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시간이 없는데 이 넥타이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남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넥타이 매다가 시간을 막 30분씩 막 가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입사 면접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넥타이거든요. 또 네. 외국에 남자들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넥타이입니다. 그러면 넥타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식적 세계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진 어떤 에티켓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끙끙대면서 넥타이를 매다 보면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 번 해서 질문을 거듭했는데
네.
이게 별로 실용적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다. 심지어는 여름에 이 넥타이 매면 몸의 온도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막 몸이 화끈화끈되고 땀이 뻘뻘 나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보면은 우리가 그 쓸모, 실용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넥타이는 우리 혁대 매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혁대는 바지가 흘러내리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실용성이 있지만 넥타이는 뭐 안 한다고 하지 목이 흘러내리진 않거든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이것도 하나의 이제 관점 해석인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식적 세계에서 생각하는 네, 그런 것 중에는 사실은 쓸모없는 것이 무지 많다. 넥타이는 사실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고 그거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뭐 땀도 뻘뻘 나고 여름 같은 데에는
네.
이런 도구인데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물도 있고 사회에서는 오늘날 그 실용성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우세하고
네.
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통적인 이제 그거하고 달리 대학이 굉장히 실용적인 것에 대한 요구가 사회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기업에서도 왜 실용적인 애들을 못 키워내냐. 바로 쓸 수 없는 애들을 못 키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 어떤 대학이라든가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관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실용성의 관점에서 학과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상에는요.
네.
실용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의식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게 의식주가 실용적인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인데 인간이 의식주를 이루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거의 실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을 하고 삽니다. 그 필수적인 것조차도.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네.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밥을 먹거든요. 싼 음식점하고 비싼 음식점의 차이는 비싼 음식점으로 갈 때마다 네. 싼 음식점에는 김밥이 바로 나오지만 비싼 음식점에는 처음부터 그 본 메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살살 약을 올립니다. 뭐 이렇게 푸성기 같은 거 주고 뭐 주고 하면서 계속 배고프게 약 올리다가
네.
그러나 실용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배고플 때 그걸 바로 먹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 형식도 많고
네.
그릇의 종류도 그렇게 많고 양식당 가면 포크가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리고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형식이죠, 사실은. 또 인간이 집을 지을 때 보면 단순히 주거에서 뭐 바람을 맞고 따뜻하게만 하게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집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집에 가면 좋은 집에 가면은 또 그냥 가난한 집하고 또 차이는 보면 불필요한 장식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게 비싼 집들이거든요. 또 문명이나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집을 어떤 사회는 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는 죽은 사람의 집이거든요.
네.
죽은 사람의 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든 걸 가지고 투여해가지고 물자를 투여해서 노동력을 투여해서 그런 죽은 사람의 집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집을 짓기도 하죠. 어떤 성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의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간의 쓸모,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도구적 세계에서 쓸모, 실용성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실용적이라고 얘기하는 의식주도 인간은 굉장히 비실용적인 방식으로 이 문화를 구축해서 삽니다. 그게 바로 또 어떻게 보면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넥타이를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실제로 이 넥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회에서 사용된 것은 19세기의 유럽인데
네.
이것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유럽의 낭만주의 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들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존재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보면.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넥타이 매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이 사교계 같은 데서 이상한 매듭을 묶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시인이라는 존재는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존재이니까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부르주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우 저거 하니까 여자들한테 인기 많다. 나도 좀 저걸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매듭 묶는 걸 해보려니까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인에게 돈을 주고 그 매듭을 이렇게 먹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넥타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발상 자체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것이 그런 실용성으로부터 이탈한 것의 대표적인 사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예. 현대사회에서 이제 그거를 꼬집으신 것 같아요. 현대사회도 너무 실용적인 것 외에는 사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자꾸 치부하고 있는데 넥타이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 실용성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 실용성에서부터 멀어 보이는 것들이 어떤 되게 큰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는 인문학과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쓸모에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거다.
아니,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인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사람의 문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이, 인간 세상의 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관점의 그 문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 인문이 아니라 쓸모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이 공존하고 네. 있는 것이 인문이라는 것이죠. 인간 삶을 이루는 실제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쓸모와 쓸모없음 굉장히 재밌네요. 귀걸이 같은 것도 사실은 여자한테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실용적이세요? 귀걸이를 어디다 쓰나요?
장신구가 대체로 다 쓸모가 없죠. 실제로는 네, 그런 용도로 얘기하면.
네.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쓸모 있는 최 사장님처럼 쓸모 있다고 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귀걸이가 실용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쓸모가 그럼요. 있는 네.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이렇게 딱 어떻게 규정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신선하면서도 재밌고 계속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예, 뒤풀이 시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책을 보면서 저는 가로등이라는 사물을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조금 가로등 하면 저희는 사실 그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그 어둑어둑한 밤에 네. 불빛 밑에 따뜻한 두 남녀가 있는 되게 아름답고 뭔가 나에게 따스함을 주는 그런 느낌만 있잖아요. 그런 사물이다. 우리에게 빛을 주는 사물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가로등은 이제 오늘날에는 옛날과는 좀 이렇게 존재감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도시의 조도가 높아졌고 밝아졌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는 게 이제 그게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릴 때 가로등에 대한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가 좀 어두웠고 이렇게 가로등 많지 않았고 골목도 많았고 그런 데에서 가로등이 탁 있으면 굉장히 이제 반갑고 특히 어릴 때는 그냥 어둠 속에 있다가 저 가로등인 데까지만 뛰어가면 일단 안심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안심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가로등의 불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 전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미약한 등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다 일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등도 아니고 밤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가로등 불빛은 아무 미미한 불빛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둠을 그것이 밝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을 사실 밝히기엔 너무 미미한 불이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캄캄한 곳에도 이렇게 뭔가 환한 게 어디에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 그런 영감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냥 완전히 그냥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고 몰아내서가 아니라 이 어두운 캄캄한 곳에 밝은 게 어디에는 있다라는 어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걸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가로등을 희망에 관한 하나의 메타포로 생각합니다. 보통 희망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시각적 느낌으로 생각하면서 절망을 생각하고 희망이라고 하는 건 이 절망이 완전히 끝나는 어떤 순간에 대한 사고를 갖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은 어떠한 인간 삶에서 그런 어떤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제거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네.
제가 이 책에서는 윤동주의 굉장히 유명한 아름다운 국민시 한 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별에는 밤이라는 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윤동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시인데 그 마지막에 시에 보면은 그 겨울이 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네.
그러면은 다 죽었던 어떤 이 무덤에 잔디가 피어난다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그거는 시인의 비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어떤 사고에 기반한 메타포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저기 그 바람과 함께 마찬가지죠. 네. 남북전쟁을 겪다가 모든 거 산전승 겪다가 마지막에 보면 타라의 언덕이라는 곳에 가서 스칼렛이라는 여자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그 전면적인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저는 이제 이 시를 보면서 사실은 그 앞부분 굉장히 좋은 시지만 그 마지막 부분이 비평적으로 보면 좀 제가 까탈스럽게 지적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필연적이고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이 오고 죽었던 어떤 것에서 잔디가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전환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의 삶을 인간의 삶에다가 비유를 한 이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저는 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제가 가로등이라는 것을 보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네.
그런 방식의 어떤 그 관점보다는 오히려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적인 어둠을 일소하지 못하지만 어떤가 빛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빛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가로등의 전형적인 것은 가로등이 아래를 이렇게 굽어 내려다 보면서
네.
아래로 불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로등의 방향, 빛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낮은 자리죠,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는 희망을 필요로 하는 자리고 빛이 필요로 한 자리인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가장 어떤 세상에서 빛이 필요한 그 자리, 가장 어떤 낮은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자리로 비치는 그 지점에서 희망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에 타임 커버를 마지막에 장식하면서 올해의 인물로 뽑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세족식 하셨죠. 예, 그 얘기가 나오던데.
예, 세족식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계속 해오는 것인데 세족식의 대상은 그 12명의 사제를 예수가 발을 닦아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풀이하는 차원에서 항상 사제, 신부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그 세족식 역사상 처음으로 신부에게 하지 않고 소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라고 사회에서 분류되어 있던 아이들을 거기에는 소녀들이 끼어 있었고 이슬람교도가 몇 명 끼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범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어른이 아니라 아이 남자가 아니라 거기 여자도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오늘 문명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이 없는 어떤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이 세상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 나는 교황이 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어떤 그런 행보가 예, 신의 어떤 실루엣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로등의 불빛이 예, 결국은 어떤 사물로 신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저 가로등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 뭐 가로등, 자동문, 뭐 식칼, 뭐 이런 저희가 늘상 보고 있는, 늘 보고 다니는 그런 사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 요즘 친구들은 좀 획일화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채롭고 다양하게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아 진짜 이렇게 교수님이 쓰신 책처럼 인문학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요즘에 인문학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뭐 인문 도시가 생기고 또 인문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생길 만큼 열풍이 아주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열풍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네. 그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열풍이고 또 굉장히 많은 인문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그것에 비해서 제가 관찰하는 바에 한국 사회는 실질적으로 그 인문학 열풍,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좀 더 좀 깊숙한 방식으로 삶에 스미기 위해서는 어떤 좀 전환, 좀 깊이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인문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지금 건 정부에서도 인문정신이라는 말을 이제 주로 이제 쓰려고 그렇게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규정해야 될 이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 제가 좀 인문학에서 인문정신으로의 어떤 업그레이드 내지는 전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중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교황 얘기를 아까 했는데 교황이 그때 방문했을 때 했던 제일 멋있는 말 중에서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객관성과 어떤 중립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문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냉혹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에 대한 지향이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한 지형을 저는 좀 어떻게 보냐면 어떤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문이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얘기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 시선들을 통합하는 어떤 힘들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산다고 하면 그런 걸 우리가 통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혼자 산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 여러 가지가 생기지도 않죠, 자체가.
네.
그래서 인문학, 인문이라고 하는 거, 인문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어떤 다양한 세계,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차이의 시선을 통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유일한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거기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 공공적인 관점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 속에서 타인의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듣고 네. 저런 관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통합하면서 여러 개의 시선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네.
미국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인문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저거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국립인문재단이라는 데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근데 국립인문재단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어떻게 써 있냐면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문장이 써 있습니다.
네.
아, 그때 그 시민의 지혜라는 말을 저는 인문정신이라고 이렇게 다른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독재라든가 뭐 이런 식의 개발 후진국 사회 이렇게 살 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민주주의라는 네. 결국은 여러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 공존을 모색하는 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는 여러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막 무시하는 그런 방식이 막 어떤 폭력적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억압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그래서 우리 어떤 뭐 김수영이 씨에서도 민주주의는 뭐 신동엽 이런 식으로 보면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지금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 먹고 자라야 되냐면 시민의 지혜를 필요로 하거든요. 인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런 시민의 지혜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전환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차이 속에서 다른 어떤 생각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그 생각을 아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적 삶의 공공성에 대한 모색으로 나가는 것이 인문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또 정부도 그런 지점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하고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 없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이라는 거는.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사장님
예.
오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시각 편견을 깨고 낯설게도 보고 이런 시각에서부터 또 공공적인 성격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 사물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교수님 하는 거 있으세요?
사실 그런 사물이 하나 있는데
진짜요?
얘기 나온 것 중에서
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인문학의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동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시민의 어떤 지식사회에서의 성숙에 대해서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그 부분이라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여기 스튜디오 밖에서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인문학이 너무나 이제 그 아카데미즘에 대학에 머무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서 거기서 말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들의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행성도 실제로 조직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목적 자체가 거기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거기서 굉장히 큰 이제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자꾸만 너무 고결해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시민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물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동균 교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사고하는 것, 생각한다는 것 이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대상에 좀 머무는 시간이 우리가 좀 필요하고 그건 개인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가 좀 속도를 조금 죽이게 사회를 좀 디자인하는 것도 저는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정치를 이렇게 정치나 사회에 이런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냥 이렇게 제도적인 법을 바꾸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건 꼭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모든 어떤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이런 어떤 속도의 방향이 과연 의미한가 어떤 위험성은 없는가에 대한 점검에서 조금은 좀 느리게 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금 생각이 좀 드는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
네. 사고의 정화를 위해서 또 사물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냈던 퀴즈, 책 속에 답이 있긴 하지만 퀴즈 정답 알아봐야죠.
퀴즈 정답, 손가락이 아니라 셀카봉입니다.
네.
셀카봉. 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을 때 사용하는 기다란 봉, 바로 셀카봉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요, 세종서적에서 출판된 함동균 교수님의 책 사물의 철학 보내드릴게요. 정답자는 방송 후에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우리 교수님과 최 사장님하고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다음 주는요, 글쓰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심플과 글쓰기의 최전선의 두 저자 모시고요. 우리 삶에서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저희 토요인문학 콘서트는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듣기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토요인문학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곡 김광석 씨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